SBS 라디오.
네, 한국의 최신 트렌드를 엿보는 궁금한 DJ의 K-트렌드 꿰뚫기로 이어집니다. 궁금한 DJ 전수진 리포터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소식입니까?
오늘은 한국의 핫 이슈 중 하나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좀 긍정적인 트렌드는 아니지만 요즘 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영끌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혹시 영끌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 우리 전수진 리포터가 늘 강조한 이 MZ세대와 더불어 한국 언론에 늘 이 영끌족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주택 대출을 뭐 영혼까지 그냥 끌어모아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답이죠. 이 대출을 영혼까지 끌어모은 사람을 영끌족이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대출을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자산을 네. 구매하는데 최근 몇 년간 자산 시장의 가격이 엄청나게 치솟아 이 영끌족의 비명, 영끌족의 몰락, 티끌족의 시대가 왔다. 이런 기사가 쏟아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또 변함없이 이번 주에도 역시 MZ세대가 이렇게 영끌족이 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한국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파악하기 전에 제가 질문을 네. 하나 드릴게요.
아, 쉬운 질문해 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네. 이 성냥팔이 소녀가 겨울날 성냥을 팔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네. 어떤 부유한 집의 창문을 넘어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네.
그 아이들이 가족과 안락한 자리에서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았다면 그 성냥팔이 소녀는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됐을까요? 1번, 네. 네. 성냥을 팔고 있을 때보다 더 큰 허기와 추위를 느끼게 된다.
네.
2번, 어차피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해 그냥 무시한다. 3번, 이렇게 된 원인을 찾아보고 성냥을 많이 팔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한다.
네.
골라보세요.
제 개인적으로는 3번을 선택하고 싶지만 이 소녀는 아마 이 불공정한 세상 에이 욕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사실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셨겠지만 만약에 1번을 선택하셨다면 포모 증후군을 의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포모 증후군이요?
네, 포모 증후군이라고 하면 자신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뒤처질까 봐 심각한 불안함을 느끼게 되는 증상을 말하는데요.
아, 현대사회의 아주 대표적인 현상 아니겠습니까? 이 포모 증후군이.
네. 네. 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네. 뭐 정도의 차이는 가지고 있지만 누구나 포모 증후군 같은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동의합니다. 네.
네. 그 모습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 SNS에서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진이 올라오고 그에 따라 사람들이 반응을 하면 왠지 모르게 나도 사야 될 것 같고 어디 맛집이 올라서 너무 맛있더라 라는 글이 올라오면 왠지 모르게 나도 가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심리가 있거든요.
아, 이게 사람들의 이게 본성 아닐까요? 정말 맞습니다. 그런 심리가 강하죠. 특히 자 그런데 또 흥미로운 점이 요즘 MZ세대들은 하루 일과를 아침에 SNS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렇기 이런 때문에 점에서 큰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게 중요합니다.
네.
그 심리를 잘 활용한 것이 바로 매진 임박.
와.
이런 문구죠. 그리고 SNS 같은 곳에 상품의 이목을 끌기 위해 암암리로 댓글 작업하는 등 이 사람의 심리를 이용한 마케팅이 인기를 끌기도 하거든요.
아주 중요하죠. 마케팅에 있어서.
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심리가 과해지면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고 그로 인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곳이 바로 투자 시장입니다.
와, 투자 시장 참 참으로 중대하기도 하고 참 어렵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럼요.
바로 그래서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이 MZ세대들의 투자가 늘어나게 된 거지 않습니까? 인터넷과 이 스마트폰을 활용하면서 투자로 부자가 되는 젊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이야기가 퍼져나가는데 현실에서 보면 뭐 이렇게 투자로 갑자기 부자 되는 사람이 사실 몇만 명 중에 한 명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뭐 그 얘기가 퍼지고 퍼지다 보니까는 옆에서 다 그런 것 같고 그런 심리가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면 그러면서 뭐 주식이나 코인, 부동산 열풍에 함께 발을 들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늦으면 나만 때를 놓칠 수 있다라는 이 불안감 때문에 영끌족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도 뭐 MZ세대잖아요.
그렇죠. 네.
쉽게 혹하게 되는 게 사실이고요. 다들 주식으로 돈을 벌었대요. 그리고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게 되니까 저도 영혼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끌어모아서 투자를 하게 됐거든요.
네.
그 결과 요즘 한국 주식시장이 너무 안 좋아요. 뭐. 70% 이상 잃게 되는 가슴 아픈 현실과 마주하게 됐는데 뭐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끌족은 저뿐만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겁니다.
네, 네. 한국의 3년간 주택 구입자 30%가 MZ세대라고 합니다. 네.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영끌족이라는 거고요.
최근 3년 동안 주택 구입자 30%가 MZ세대라면 아무래도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주택을 장만했을 건 뭐 자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이렇게 되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계속 치솟는 이 금리 상승 압박으로 인해 이자 부담이 대단할 텐데요. 뭐 호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럼요. 지난 7월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네.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주택 매입자는 총 250만 1,574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 가운데 MZ세대는 72만 2,775명으로 전체 구입자 대비 28.89% 비율입니다.
네.
MZ세대가 가장 많이 주택을 구입한 지역은 서울이고요. 최근 3년 서울 지역 전체 주택을 사들인 사람은 34만 4,577명이었고 이 가운데 11만 5,030명이 MZ세대였습니다.
네.
김영주 국회 부의장은 최근 몇 년간 집을 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이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청년들을 무리하게 대출까지 받아 주택을 사들였다. 연말까지 1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9%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하는 보고서도 나오는 이 상황에서 네. 상환 능력이 부족한 이른바 영끌족은 한순간에 하우스 푸어로 전략할 상황에 처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또 집값이 계속 오르게 될 경우 지금 안 사면 나는 영원히 집을 살 수 없을 것이다. 그런 불안감이
너무 있죠.
있어요. 그걸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그 이자 부담으로 연결되고 자산 가치 하락이나 수익성 저하에 연결되는 위험이 내포되기 때문에 참 힘겨운 상황인데요. 이 수요자들이 금리가 오르는 마당에 서둘러 집을 사기보다는 계속 이제 관망할 가능성이 또 이제 커진 상황일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다 보면 매물 가격이 추가적으로 또 하락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 내년 상반기까지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통계상으로 본다면 국토부 지표로 8월까지 누계 거래량으로 전년 동기간과 비교했을 때 전국은 50% 정도 전년 대비 거래량이 감소한 상태고요.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한 70%가량 거래량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네.
가격이 많이 올랐던 서울 수도권에서 낙폭이 커지면서 거래 급감 현상이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죠.
결국 어떻게 보면 이 젊은 MZ세대들, 영끌족들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현재 한국에서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이슈가 바로 영끌족, 국가가 나서야 한다 대 개인 책임이다. 영끌족 구제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그렇군요.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출한 가계부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40%를 초과하고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100%를 넘는 부채 고위험군은 38만여 가구에 달하는데요. 이들은 전체 금융부채의 6.2%인 69조 4천억 원의 빚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영끌족이 늘어나면서 가계경제 안정에 타격이 불가피하고요.
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모두 실행한 경우 이자 부담이 40%까지 가중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권에서도 이제 가계부채 탕감을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겠군요.
나라에서 구제를 해줘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또 반대로 그럼 무조건 집을 사야 하느냐, 집을 사지 않으면 나라에서 도움도 주지 않느냐 등 이 반대의 의견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죠.
실제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저신용 청년의 채무이자 부담을 최대 50% 경감해주고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해준다라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영끌족을 국민 세금으로 지원해준다라는 계획을 밝혀 대통령 지지율이 급격하게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와, 그렇군요.
네, 그리고 서울회생법원은 7월부터 주식 암호화폐로 손실을 본 채무자들이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변제금 총액에서 투자로 인한 손실금 액수를 고려하지 않도록 하는 실무준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네. 그래서 빚 없는 사람들에겐 역차별이다.
그렇죠.
네.
투기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 아주 격분하겠네요, 정말.
그럼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렇죠.
부동산 주식 투자의 책임은 모두 개인의 몫인데 이를 감수하고자 투자한 사람들의 피해를 왜 정부가 책임지느냐.
그렇죠.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영끌족이 가벼운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걸 여기서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중요한 것은 이 MZ세대가 조금 더 현명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제시하는 게 정말 이 시점에서 중요하지 않을까요?
사실 한방을 꿈꾸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누구나
그러나
그렇죠.
그만큼 위험이 따른다는 거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입니다.
네, MZ세대들을 위한 투자법에 대해서도 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 뭐 간단한 정보를 드리자면
네.
MZ세대와 같은 사회 초년생들은 자산보다는 소득에 집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산은 적지만 장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소득의 총액은 매우 크기 때문인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무래도 연금 계좌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한국이나 똑같군요. 전문가들의 이 조언은.
네, 그렇습니다. 연금은 자산과 소득 양쪽 측면에서 공이 특별한데요.
네.
이 강제적으로 자산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소득이기 때문이죠.
네,
연금은
그렇습니다.
강제적인 목적식 통장과 같이 이전 소득을 늘리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노후를 대비해서 안정적이고요. 그런 점에서 호주에서도 뭐 슈퍼애뉴에이션 투자를 최고의 어떤 노후 대책 또 가장 안정된 투자로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한국이나 호주나 뭐 전문가들의 조언은 거의 같은 것 같습니다. 네.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You're with SBS Radio.